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줄곧 해왔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만이 아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유다를 또 꾸준히 괴롭혀왔던 나라들도 파멸될 것이다. 그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예언 자체가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심판만을 일삼는 하나님인가? 모든 나라가 다 마치 심판에 이르는 듯한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면서, 어쩌면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옛 질서에 안주하기를 즐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로운 질서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판 전체를 흔들어서라도 새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합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사고 팔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순식간에 그 모든 구 질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서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는 마치 급류의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듯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들은 그런 옛 질서가 그냥 순식간에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인간의 질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부패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거나 부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왜 우리는 망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다 변명할 거리가 있겠고 나름대로 그동안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자랑거리들이 다 화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관한 심판 내용입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리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우리는 다메섹 얘기를 자주 듣죠. 다마스커스, 나중에 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람의 수도였죠. 그러나 이 다메섹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번영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가장 번영했다는 것,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는 것, 그게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웠더니 부족함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뭘 주로 했는 거니까 노래 부르기를 즐겨하고 쾌락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마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찬송의 성읍이 되고 즐거운 성읍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풍요를 바랍니다. 늘 더 많은 소유를 바라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리석은 자의 무거운 지갑은 가장 큰 재난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갑만 커져가지고 그 다룰 수 없는 재물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찬가지죠. 쾌락이 되고 음란해지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다메섹이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에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들은 또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잘 알듯이 다메섹은 아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서울 하면은 한국을 상징하듯이 한국을 지칭하듯이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아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람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압박하거나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람 군대가 뭐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범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은 그 이 아람 군대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아람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나중에 결국 주전 이게 582년인가요? 그때 망하게 됩니다만은 그 전에 벌써 아수르 때 BC 732년경에 크게 한번 아수르에 패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날개가 꺾여가지고 다메섹은 그냥 도시국가처럼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581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그 말을 소문을 듣고 나서 낙담해가지고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만 들었을 뿐.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을 두렵게 하던 자들인데 정작 본인들이 침략을 앞두고 있을 때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들 허풍이 좀 있고 뭐좀 과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버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용기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담대해 보인 것 같았는데 겉만 그랬을 뿐 실제로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무너지고 마합니다. 집에 큰일이 나도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남자들이 더 잘 버틸 것 같은데 결국 가보면 여자들이 더 잘 버티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기가 꺾여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자들은 눈에 도끼를 품고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겉보기하고 달라요. 다메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참 풍요로울 때는 타락하기가 이런 말할 데 없어서 정말 그 타락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되고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거칠이라. 물론 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예언한 거지만 이게 그 당시에 타락하는 모습을 당시 시대상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상하 침상에 누웠답니다. 얼마나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포도주는 대접으로 마시고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그리고는 정작 요셉의 환란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환란, 7년대 환란이죠. 요셉은 7년대 환란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풍년대 환란을 대비했죠. 그러나 꼭 위험을 겪는 자들은 환란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찬송의 성읍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베나닷은 그 하닷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신의 아들인데 왕조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당시 아람 왕조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 궁전에 불타고 만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다메섹은 이렇게 멸망하고 또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족속들의 심판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29절이에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심판 예언이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 게달과 핫솔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까지 이 옛 질서가 그냥 태풍에 휩쓸리듯 사라져갈 때 그들도 그 심판의 바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달과 핫솔이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심판에 휘말렸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이스마엘이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 게달의 후손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들이 사막에 거주하면서 뭐 문 빗장이 없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막에 무슨 빗장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단순히 문 빗장을 하지 않았다, 성곽이나 성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태평 성대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방비 없이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리고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평이 만세 태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게달 민족들은 뭐 그러다가 빼앗을 거나 있으면은 낙타 타고 다니면서 탈취나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무의도식 하듯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게으른 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무슨 남한테 뭘 남았길 뭘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혼자 내 시간을 보내고 나 혼자 게으른 게 뭐가 당신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맡은 자도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를 맡은 자가 내 주인은 엄한 분이라서 나는 그걸 묻어놓겠다.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 파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여 마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게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건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달란트 아닙니까? 여러분의 용모도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언변도 달란트고 여러분들의 솜씨도 달란트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달란트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허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섯 달란트를 줬는데 다섯 달란트 남길 수 있는데 한 달란트만 남기고 나머지 쉬지 뭐 그러지 마시고 인생이 녹슬어 죽느냐 아니면 달아 없어지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죽는 날까지 달아 없어져서 다섯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게을렀더니 그것도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하는 일이란 맨날 뭐 놀고 먹는 거였겠죠. 제가 그 저 중동 땅에 가서 두바이 가서 저기 아부다비에서 한 3개월 살면서 가만 보니까 뭐 석유는 나고 할 일은 없고 매일 그냥 이 어떤 사람들은 수염 다듬는 게 그게 뭐 몇 시간씩 다듬대 하루에 계속 수염을 칼처럼 다듬고 그리고는 옷을 비싼 옷을 또 해서 입고 말이죠. 아내를 셋씩 넷씩 거느리고 털 다니는 게 백화점밖에 없어요. 백화점 고급 그 뭐 브랜드 샵에 다니면서 쇼핑하는 게 일이에요. 야, 저들 어떻게 하려나? 또 그냥 그 뭐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 내 때리고 다 애들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온 그 저 백화점 매장을 쓸고 다니면서 사는 거 그게 일이더라고요. 그 석유라는 걸 가지고 저렇게 참 돈이 있을 때 저렇게 쓰고 사는 게 좋은가? 과연 부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저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가?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그 물담배 피우고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백화점 그 뭐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러워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일 없이 그렇게 돈 쓰고 사는 걸 하나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진 거 가지고 그냥 실컷 쓰고 살아도 그게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엘람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엘람이라는 걸 보십시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오늘 보니까 다메섹은 풍요와 쾌락으로 망했습니다. 게달과 핫솔은 나태함과 무사 안일함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엘람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너무 능력이 있어서 망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인가 하니까 이 활을 꺾을 것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활을 잘 다루어 가지고 활을 쏘는데 명수였어요. 이들이 살았던 위치는 이 저기 산악지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벨론의 동쪽 산악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무술 연말을 했든지 뭘 어떻게 활을 그렇게 열심히 연말을 했든지, 궁수가 유명해가지고 궁수 부대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뛰어난 이 사격 솜씨를 가지고 잔인하고 그냥 그 이렇게 잔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보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람 족속들이 결국은 진짜 이 바벨론의 바람에 휩쓸려서 마치 겨처럼,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무술을 가졌고 뛰어난 어쩌면 군사력이 탁월했지만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그걸 꺾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활을 꺾어버렸다. 활을 꺾으면 활 뭐 궁사한테는 활 꺾이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교만의 근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걸 너무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렸대요. 돈 자랑하다가 돈 잃어버리고, 권력 높다고 권력 자랑하다가 감옥 간 사람은 한둘입니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요, 그게 나를 섬기고 나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이 다 흩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 정말 산지사방에 다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람 족속들이 다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몇몇 족속들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39절 말씀에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이르러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냥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막 5천명이 돌아오고 이럴 때 아닙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지금 엘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흩었지만, 흩은 것 같지만, 흔적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남아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서서 정말 다시 그분 오실 때 우리가 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만났다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졌다가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시간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 시간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데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로부터 안전을 찾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이 안전에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재능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 가장 뛰어난 내 장점이 나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노래하는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암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수많은 섬김과 정말 그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가 남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것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다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마음껏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실 때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흩을 수 있을 때 흩게 하시고 쓸 수 있을 때 쓸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는 잔치를 차리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정작 약속한 초대장 받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 채 하나님 주님께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거절을 할 때 주님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라도 주님께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쉴만할 때도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까지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환자실에서도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이 믿는 기쁨과 감격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도 하는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며 구원의 밧줄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장점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주신 은사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